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지난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저희 집 그리고 그 가족에게 그리고 저희 진원들에게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해도 절대 아침에 한 10시, 11시쯤 일어나서 잠옷 입고 예배드리지 말라고요. 꼭 옷 잘 차려입고 주일에 예배하러 오듯이 잘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 집 애들은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줬는데요. 어디서 예배하시든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될지 아마 교회 어르신들께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곧 해주실 텐데, 어디서 예배하시든 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의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아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밧단아람까지의 거리는 한 1000km 정도, 적게 잡으면 한 8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나이는 아마 한 77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야곱하면 뭔가 늘 경쟁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야곱이 늘 청년인 것처럼 혹은 어떤 중년의 한 사람인 것처럼, 남성인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나이는 이 연대기 이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 77세 정도가 된다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77세의 노구를 이끌고 이 밧단아람으로 향하는 여정,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성인 남성이 하루에 평균 30km에서 많이 걸으면 40km까지 걷는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천리 행군을 할 때, 많이 걸을 때 하루에 한 50에서 60km까지 걷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 40km를 걸으면 많이 걷는 겁니다. 하루에 30km씩 매일매일 걸어야 했던 야곱의 상황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한 3일, 한 4일 정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한 100km 정도를 와서 야곱이 머물러 서서 날이 어두워지니 어떤 한 곳에 이르러서 한 돌을 베고 누워서 지금 잠을 청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자 모세는 지금 야곱이 다다른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지명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지명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어떤 한 돌을 가져다가 뱉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돌을 베고 베었다는 생각, 뱉다는 그것을 보고 제가 이래저래 좀 찾아봤습니다. 왜 돌을 베었을까? 뭐 이렇게 짐에 있었던 옷가지를 뱉으면 안 됐을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당시에 돌을 뱉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이유를 알고 있는 뭐 이렇게 학자들이나 책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청년부 오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진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진에서는 매주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함께 진예배를 드리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쯤인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청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늦게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너무 이제 졸음이 찾아와서 잠깐 눈을 붙여야겠다 싶어서 옆에 이렇게 누우려고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순간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왜 대체 야곱이 돌베개를 베었을까를 고민하다가 누우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하고 비슷한 상황을 우리 한번 연출해보자는 생각에 사무실에서 돌 같은 거 있나 좀 찾아본 겁니다. 사무실에 돌은 없습니다. 딱딱한 비슷한 거는 책들이 사무실에는 늘 많은데요. 책을 여러 권 이렇게 고아서 자려고 잠을 청했던 겁니다. 책을 베고 있으니까 딱딱해서 잠은 전혀 오지 않고요. 잠이 오히려 확 깼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이제 이런 문화처럼 이렇게 목침을 베는 것처럼 딱딱한 베개를 뱉던, 건강 때문에 딱딱한 베개를 뱉던 걸까? 혹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유추를 하기도 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노숙을 해야 될 경우에 딱딱한 돌을 베고 자서 호신용으로 그 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고 있을 때 들짐승들이 찾아오면 그 돌을 던져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뱉다는 거죠. 여튼 본문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야곱이 왜 돌을 베고 잤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왜 어떤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지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모세는 야곱이 굉장히 어떤 붕뜬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곳에 이르러 어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고 누워있는 상황을 지금 모세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야곱이 이런 상황이 될 줄 본인이 알았을까요? 야곱이 현재 나이가 77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7년 동안 바래왔던 복을 드디어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이 에서를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고 시기했는지 모릅니다. 에서를 끊임없이 질투하면서 에서와 경쟁해서 에서를 이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형이 가진 에서가 가진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오기만 하면 내가 저것을 가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가 그동안 끝없이 나를 괴롭히던 그 박탈감, 그 끝없는 경쟁심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마 살아왔을 겁니다. 야곱은 한 번도 자신이 그 복을 얻은 순간에 집에서 쫓겨나서 거지 같은 꼴을 면하지 못한 채 그 광야를 걸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까요? 그토록 바라고 바래왔던 복을 드디어 얻었는데 왜 야곱은 지금 또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창세기 기자 모세는 야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28장 10절에 이 지역 지명을 통해서 한 번 더 야곱의 상황을 극하게 드러내줍니다. 야곱이 지금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꾸준하게 읽어왔던 주의 깊은 독자라면 28장 10절에 하란이라는 지명을 보고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선 본문에서 계속해서 모세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 길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으로 가고 있을까요? 바단 아람과 하란은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름입니다. 바단 아람이라는 커다란 지역 안에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단 아람이란 이 아람의 길, 아람의 평야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이 바단 아람이란 지역 안에 하란이란 도시가 있는 겁니다. 왜 모세는 독자가 헷갈리게끔 앞에 바단 아람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하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모세가 하란이라는 이 지명을 쓰고 있는 이유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말씀은 여러분 익숙히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 자체로 살게 하겠다고 1절에서 3절까지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을 누리려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 복을 받으려면 너는 하란을 떠나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했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복이 없는 곳, 떠나야만 복을 얻을 수 있는 곳, 돌아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곳으로 다시 야곱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창세기 기자는 굳이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복이 뭘까요? 77년을 사는 동안 평생토록 그토록 얻고자 했던 그 복, 그 복이 뭘까요? 성경 전반에서 성경의 사상 안에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사실은 이 수요 예배란 짧은 시간에는 찾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인 모세,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 사상 안에서 이 복이 무엇인지 정도는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라는 성경 안에서 모세는 이 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지으십니다. 그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고기가 복을 받으면, 새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아서 번성하라고 1장 2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고기가 복을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물고기가 물고기답게 물살을 힘차게 헤엄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자신이 원하는 먹이를 먹고 물고기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물고기에게는 최고의 복일 겁니다. 새에게는 뭐가 복일까요? 계속해서 이 번성해 나가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힘차게 날아올 수 있고 때에 맞춰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이게 아마 새에게는 가장 큰 복일 겁니다. 사실 창세기 5경 전체에서 이 모세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저희가 시간이 좀 어렵고요. 좀 이것을 그 창세기 전체에서 모세가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함축해보면 이런 겁니다. 한 존재가 그 존재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생명력, 어떤 존재가 그 존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력을 가리켜서 모세는 항상 복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 가보시면, 창세기 5장 2절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생명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복을 바래왔습니다.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참된 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복을 구해왔던 인생입니다. 근데 77년 내내 그 복만 바라면서 살았는데 복이 없는 땅 하란으로,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게 된 겁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후회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야곱이 잠을 청했을 때 하늘에서 야곱이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는 계단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닥다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다리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나, 한 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이 사다리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보다는 계단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다란 계단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봤던 이 사다리를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근동 당시에 하늘,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실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일 겁니다.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건축물들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이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지구라트가 무엇이냐면 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지구라트를 세웁니다. 지구라트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계단인데요. 그래서 이 계단을 만들어 놓고 제가 지구라트 그림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계단입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꼭대기에 가면 그 꼭대기에 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신이 원하는 신께 드리기에 마땅한 희생과 순종과 헌신을 드려가면서 그 하늘까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구라트를 이 복원한 구상도가 있는데요. 다음 걸 넘겨주시면 이런 대충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아래로부터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사제가 그 하나님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제가 있고 그 사제가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인간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거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 계단은 근데 이 지구라트와 달랐던 겁니다. 뭐가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른 계단인 거예요. 당시의 지구라트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늘까지 헌신과 애씀과 노력과 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바쳐가면서 올라갔어야 됐던 건데 지금 야곱이 보는 계단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충격적, 야곱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위에라는 단어가 굳이 여러분 이 단어를 위에라는 단어가 이 전치사 알이라는 단어예요. 알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는 알라이브라고 이 형태가 변형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알라이브라는 단어는 알이라는 단어는 뭐뭐 위에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뭐뭐 옆에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옆에라고도 숱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단 꼭대기에 계신지 아니면 계단 옆에 계신 건지 이것을 이렇게 분별해보기 위해서 이 번역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서 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성경은 영어 성경이 병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 성경은 그래서 이 본문, NIV 본문에는 above라는 이 뭐뭐 위에 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 밑에 각줄을 따라가 보면 There beside him이라고 그분이 계단 곁에 계시다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는지 28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계단 꼭대기에 계시다고 하지 않고 공동번역은 그 계단 곁에 야곱 곁에 서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 성경을 이 원문을 주의 깊게 연구한 학자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계단 위에 계시다고 하지 않고요. 계단 곁에 서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굳이 전치사 하나 가지고 왜 하나님이 꼭대기 계시냐 곁에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대 근동 그 문명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지구라트와는 완전히 다른 계단이 지금 야곱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섬기고 있던 그 수많은 종교와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종교가 지금 야곱의 앞에 눈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다라야 된다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고대 근동 당시의 여러 종교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 야곱이 마주하고 있는 건 야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쓰고 노력하고 야곱이 가진 조건과 공로를 가지고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 야곱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야곱은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던 그 경쟁심과 그토록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아왔던 그 모든 힘들을 다 잃어버리고 복을 다 잃어버린 채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단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 그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누워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던 야곱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심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공로를 만들어서 하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과는 달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곁에 서셔서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종교, 아니 종교가 아니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거기서 여러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또 14절, 15절까지 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77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처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문이었습니다. 77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야곱이 완전히 쓰러진 그 상황에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의 약속의 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77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처음 해주셨을까요? 내가 이제부터 너랑 함께하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죠. 야곱은 그 언약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수도 없이 숱하게 야곱에게 이 언약을 일러줬을 겁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단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던 복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경쟁해야 됐고 끝없이 노력해야 됐고 누군가를 속여야 됐고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한다. 내가 결국에 너에게 복을 허락해 줄 거야. 하나님은 끝없이 약속해 주시고 끝없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듣지 못한 겁니다. 왜 듣지 못했을까요?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은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은 경쟁할 수 있고 아직은 나의 방어기제가 남아있고 아직은 내가 가진 걸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리 오셔서 말씀하셨어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13절 14절의 말씀에서는 기존의 그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15절에서는 야곱에게 꼭 필요한, 야곱이 들어야 될 복을 약속해 주시죠. 저희가 좀 전에 읽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너에게 줬던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이뤄낼 거야 하는 약속을 주셨던 거죠. 이 약속을 다 들은 이후에 야곱이 뭘 하고 있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취해서 그 돌을 세우고 거기를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보기만 해야 되고 듣기만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예배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예배 자리를 보면서, 그리고 올라가서 온라인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베델의 자리가 어쩌면 오늘 저와 그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문명이 첨단을 달리고 있고, 첨단 의료시설과 여러분 정보 공유는 그 초연결이 되어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한 번에 다 공유가 되는 그런 저희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된 의료기술로, 그렇게 발전된 인터넷으로 모두가 손 하나 쓰지 못하고 그저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모든 고대근동의 신들과는 달리 하늘을 열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야곱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그에 걸맞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해드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야곱이 지금 이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13절에서 15절까지의 주신 언약들을 읽으면서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에는 만약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만약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고, 여전히 장사치의 장사꾼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은 조건을 걸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여기 돌아오게 되는 그날에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나는 나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이루면, 네가 순종하면, 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제서야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주셔야, 이걸 주셔야, 이걸 보여주셔야, 내가 이것을 내 손에 쥐어야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언제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요? 야곱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32장의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이 환도뼈는 이 엉덩이 고관절, 엉덩이 쪽에 붙어있는 고관절로 이게 급소라서 이게 부러지면 더 이상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야곱이 더 이상 이길 수 없으니,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무언가를 빼앗을 수 없으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곱의 나이가 아까 바닷나라로 떠났던 나이가 77세라고 하면 씨름을 하고 있을 때 나이는 추정을 해보면 한 100세 정도가 됩니다. 100년 내내 100년을 살아오며 열심히 복을 구해왔던 인생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치달리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게 애쓰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복을 얻기 위해 살아왔는데 100살이 돼서야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낮은 자존감과 저희 끝없는 경쟁심과 저희 뭔가 내가 더 얻어서 이 상황을 조금 어떻게 더 낫게 해보려는 노력들과 그렇게 하기 위해 내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내 건강도 다 망가졌고 내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황에서 하나님,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100년을 살고 나서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32장이 지나면서 에서를 만나게 될 때 다시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뒤에 재물을 꼼쳐두고 또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15절에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길도 하나님이 저렇게 훈련시키시면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진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뭘 말씀드렸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77년 내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으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끝없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야곱과 같은 자리에 저희가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애써 왔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성취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이거 합격하면 내 인생 나아지겠지, 더 괜찮아지겠지, 그제서야 내 인생이 복을 누리게 되겠지, 그래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외로워하지 않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토록 원하던 것 77년 만에 거머쥐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광야에 누워서 돌을 베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 있습니다. 돌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뭐라고 예배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제가 복을 구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구하기 위해 애써 치달려가며 사는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소중한 많은 것들을 희생해가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많은 관계들을 다 깨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얻어도, 그렇게 해서 그거 경쟁해서 이겨내고 그거 거머쥐어도 그곳이 복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찬바람이 자신의 살갗을 칼처럼 스며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옷가지로 몸을 여며가며 하늘의 무탄 별들을 바라보고 대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복이 어디 있는 건가? 내가 그렇게 복을 얻으려고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제가 동일하게 머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정 사람답게 한 존재를 진정한 한 존재로 만드는 생명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오직 주님께만 복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께 평생 복을 구하며 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오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주를 예배 모든 2, 3일의 성도들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